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베어내되 화목제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의 것의 머리와 정강이 내장과 똥 곧 그 소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에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특별히 먼저 5대 제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이 기본적으로 화재,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이제 그러한 제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기본적으로 화재가 들어가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화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오늘 말씀에도 이 송아지 소가 나오는데 소화라든지 송아지 좀 비싼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싼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에 맞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한 종류도 다양하게 허락하십니다. 또 화제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 요제 또 거제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 높이 들려 올리는 것, 이렇게 들려 올리는 것, 흔드는 것. 그리고 이제 전제로 부어진다라는 것은 제단 위에 포도주나 기름으로 이렇게 붓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일 좋아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이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부어지는 거죠. 그 제물 위에 특별히 전제라는 것은 내가 독단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 어떤 내 노력, 내 어떠한 수고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번에 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제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뜨금뜨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이제 나누기 전에 이 다섯 개의 제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지냐 그 특징과 함께 또 제물의 그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제라는 것은 뭐냐?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다 가죽을 제외한 그 모든 제물을 다 제단 위에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제물로는 이 소뿐만 아니라 양, 염소, 특별히 그런데 수컷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삼비들기나 집부들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 암컷은 아니고 수컷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번제의 화제를 드리는데 그 화제를 드릴 때 같이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 포도주나 기름을 그 제물 위에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그 제물 위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부어진다, 뭐 그런 의미들이 함께 있습니다. 내 생명과 피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 전적인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 우리가 태운다, burn, 우리가 뭐 그런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헌신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냥 다 태운다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이 화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제도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뭐라고요? 제물은 이제 수컷만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 제사가 뭐였냐면 소제입니다. 소제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나세요? 이 소제는 피가 없어요. 왜 피가 없냐?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빠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요즘 얘기한다면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포함됩니다. 화덕이나 어떠한 그 철 위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첫 번째 번제는 전적인 헌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소제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일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도 그 방법론으로 따진다면은 화제와 전제를 같이 드립니다. 정말로 화제 다 태우는 거죠. 그렇죠? 한 움큼 다 태우는 것이 한 움큼을 딱 해서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목이 되는 거예요. 이 소제에서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중에 그 남은 것도 구별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자신의 그 삶,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을 특별히 이제 해결하는데 이 전제로 드려진 것 중에 한 움큼 빼놓고 이제 나머지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소제 역시 전제로 부어지는 것,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번제와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세트로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내 어떤 모든 것, 내 삶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물이 다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의 유통 기한도 있습니다. 전 표현이 그렇지만 적어도 이틀 안에는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긴다면은 다 마지막 날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안에 자기 주변에 있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이제 축제로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로 드리기도 하지만 이 화목제는 거제, 요제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 내가 이렇게 이 레위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 제사에 있어서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그 다음에 간 껍질 등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기름들 그런 것들을 제일 좋은 제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제가 고기를 잘 모르니까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일 기름진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은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은 이제 흔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제물 중에 이 가슴 부위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흔드는 요제 이런 것도 또 화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이 화제라는 그러한 표현이 단순히 이렇게 태운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그 제물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 화목제를 좀 더 계속 살펴보면은 이 가슴 부위는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전체 제사장.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진 그 가슴 부위는 전체 제사장의 목이 되는, 그래서 요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는, 그러니까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하나님께 드려 올리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 다리예요.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데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누구의 목이냐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그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양식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뭐 다 태워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화제를 딱 드리는 옆에서 이 제사장이 들어 올리기도 하고 흔들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순서대로라면 속죄제, 이제 속건제인데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니까 먼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배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성물,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좀 망가뜨렸다든지 아니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죄책감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또 용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생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를 좀 자존감 없이 막 너무나 이렇게 죄인으로,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 자기를 너무 막 이렇게 짓누르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레위기의 제사에 이 사람의 그 성도의 그 백성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제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5대 제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좀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배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같이 제물로 준비해요. 그 X만큼. 근데 거기에다가 한 5분의 1 정도를 더하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한 120%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자신의 어떤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관계된 거니까 다른 제사들은 제물이 다양한데 이것은 꼭 어떻게 하게 했냐면 흠없는 수량만 드리게 했어요. 흠없는 수량. 흠없는 수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도 이제 제사장의 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제를 중심으로 이제 거제와 요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장에 덮인 뭐 기름과 관련된 것들은 다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목으로 제사장이 거룩한 곳,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먹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요제라든지 거제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제사장에게 구별된 것들은 이제 거제나 요제로 이렇게 드리니까 이 속건제 역시 이렇게 화제와 거제 요제가 이제 섞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속죄제는 뭐예요? 진짜 속죄와 관련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부지중에 지은 죄, 우리가 죄를 딱 내가 지었을 때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뭐 상대방에게 아니면 또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욥도 그랬지만 욥이 그 매일 제사를 지낼 때 혹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혹시 부지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좀 범한 것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속죄제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가 좀 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제사보다 더 철저하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재물이 부담될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능력만 되면 소라도 한 마리 잡고 싶지만 소 아니 때로는 비둘기 또 잡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극빈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속죄제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속죄제는 그 신분에 따라서 재물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또 온 회중을 위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값비싼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만큼 만약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한 제물이라면 제일 좋은 것, 전체 회중 중에는 신분의 고아랑 상관없이 제일 부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족장은 수점소, 그 다음에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두 마리. 뭐 비둘기 두 마리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비둘기 두 마리도 구하기 힘든,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의 10분의 1 해봐. 아주 많지 않은 양이에요. 그것을 피 없이, 속죄제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게 되는데 피가 정말 피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피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한 것보다 이 구약의 그 율법이 되게 막 엄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을 꽉 율법하면 보통 짓누르는다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전적으로 화제와 연결됩니다. 화제 뭐야? 다 태우는 거예요. 피는 성소의 휘장에 뿌리거나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다 그냥 부어버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서 이 내장에 있는 기름과 그런 것들은 그 제단에서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것들 남은 가죽, 고기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원래 이제 제사를 지내면 화제니까 그 재들도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다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좀 신학적으로 뭐 제가 읽은 부분이 다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저도 이제 그 책들을 좀 읽으면서 좀 참고하기도 하고 좀 아 이게 그런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 속죄제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어떠한 씻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육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히브리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정화제, 정화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한다, 순수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이 그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짓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죄를 지은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죄를 짓고 이 제단에 쓰면 이 제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내가 또 모르고 지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제단, 나로 인해서, 이 목사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곳,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드나드는 그 사람 제사장으로 인해서 혹시 더러워질까봐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 정결의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로 오염된 그 성소를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그 제물의 피가 더러워진 그곳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정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번제를 할 때는 가죽은 태우지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태워요. 죄의 흔적, 죄의 찌꺼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화목제처럼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은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과 고기 내장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뭐 변 같은 것들은 다 진영 밖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성문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죄가 이 공동체 안에 거하지 못하게, 이 죄로 더러워진 이 공동체가 다시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러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게 더 상징적으로 더 분명하게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짐 밖에서 그 죄를 원래 버리는 그곳에 가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제물이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이 다양하잖아요.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용서를 못 받는다, 돈이 없어가지고 재물을 못 드린다, 그거 얼마나 서럽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뭐 가난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가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떤 환경적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갑자기 일들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죄 용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제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차별하시나,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없으면은 밀가루 한 줌, 그건 어떻게든지 구워올 수 있잖아요. 없으면 밀가루 한 줌은 어떻게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간절히 하면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린 그 재물이나 이 작은 한 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부자라고 더 잘 용서해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용서 안 해 주십니까? 또 작은 자를 잘 사랑하고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했으니 뭐 작은 자는 더 쉽게 용서해 주고 부자는 용서 안 해 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뭐 용서 안 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용서해 주시고 일본 사람들은 용서 안 해 주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용서해 주시고 이란 사람들은 용서 안 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용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목방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지금은 예루살렘을 가면은 바로 그곳이 성문 밖이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곳 골고다 언덕에 아주 큰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십자가에 어떤 못 박혔던 그곳, 예수님이 누였던 곳,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그 묻히셨다는 그 돌무덤, 이제 그것까지 큰 공간 안에 같이 있어요.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 곳에 갔을 때는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막 뭐 얘기했는데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곳이 그것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왔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큰 넓은 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뉘었던 그곳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혔던 그 공간 있죠. 십자가 그 구멍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들 그곳에 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나도 그 가이드 되신 집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난 그곳이 어떤지도 모르고 사진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사람이 많이 줄 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넣고 갔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내려와서 좀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묻혔다고 하는 그 이제 무덤이 나오는데 그 큰 교회 안에 또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줄을 쓰면은 한 7-8시간은 줄 서야지 잠깐 볼 수 있을 정도로 길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단체로 간 것이 아니면은 그래도 그곳까지 갔으니까 한 10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이 길어가지고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곳이 바로 그게 성문 밖이에요. 진영 밖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들을 이게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잘 공부해보면 읽고 공부하면 또 이 구약의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얼마 전에 말씀으로 만나에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한 줌이라도 이거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를 정말 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치료할 때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하고 했는데 그 피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년 매 순간 반복해서 이제 드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흠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떠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며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신은 평생 고난만 받아라. 예수를 믿는 것이 평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요. 제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뭐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뭐 잘 나가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세상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도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가진 그 재물로 건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뭐 그런 관계 안 보고 말지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는 그 외로움은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정말 몸이 좋지만 고쳐주셨고 회복되었지만 다시 아프고 다시 약해지고 다시 쓰러지고 막 그런 거 뭐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황반변성 비슷한 그 눈과 관계되어서 눈에 주사를 맞는 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더라고요. 눈에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다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안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것. 보청기 끼면 잘 들립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그 성도들이 많이 쓰는 거는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보청기에 그 건전지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건전지 교환하시고 자동 충전으로 가는 것들은 그렇게 뭐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매번 계속 끼고 살아야 되면은 그것들을 막 갈아야 되는데 이제 그 보청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러면 그 작은 거에다가 그냥 그 건전지를 바꿔 끼려고 할 때마다 손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잘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잘 안 들리지. 걷는 건 어떻습니까? 잘 건강하게 걸으면 좋은데 이 걷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주저앉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게 얼마나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내 몸이 그냥 죽어가는 몸도 그냥 다 살아나고 힘이 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고쳐주시긴 했는데 다시 점점 가는 거는 이렇게 계속 끝까지 정점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나아지잖아요. 우리가 제일 건강한 게 보통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20대 초반이 우리의 육체의 제일 황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대 한 짧은 20년 안에 그냥 최고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뭐 한 60대인가? 그때 분이 자기가 건강을 한다고 하면서 젊은 사람이 피로 다 자기 몸을 바꿨대요. 아, 그래서 뭐 검사해가지고, 아, 내 육체나 이런 뭐 내 아들하고 같다 뭐 그런 걸 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어, 아,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뭐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육신이 정말 건강 힘들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돼요. 또 암 같은 거 치료할 때 보니까 뭐 20만 불인가 30만 불인가를 내면은 그 뭐 서울대 병원에서든가 거기서 이렇게 치료받는 게 있대요.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거. 물론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로 치료를 받으면은 거의 100% 낫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쉽지. 뭐 10만 부, 20만 부를 하형편이 안 되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하려고 할 때 자녀들한테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니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어? 나 치료받게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응? 부모에게 효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다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동의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으면 안 죽어요? 얼마 전에 뭐 몇 년 작년인가 어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장기를 바꾸면 된다. 미리미리 다 확보해가지고 심장이 안 좋아지면 심장을 바꾸고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바꾸고 뭐 위가 안 좋으면 위를 바꾸고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영생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분명한 그 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은 좀 구별돼요. 그러니까 좀 차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아주 건강한 사람.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짜 약도 하나도 안 먹고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안 부러우세요? 저 부러워요. 약을 정기적으로 안 잊어먹고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로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양로원 들어가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재 경보가 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가스가 아니고 전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가 뭐 올려놔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시니어 아파트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그 뭐죠 그 파이어 알람이 딱 올린다. 예전에는 그래는 한 번도 좀 봐줬던 것 같은데 요즘 뭐 얘기를 들으면 한 번도 안 봐준다는 것 같아요. 그럼 당장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제. 어, 나는 건강한데. 그런데 뭐 심장약이라든지 뭐 중요한 약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려요. 어떠세요? 여러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항상 잊어먹지 않게 하려면은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냥 그 통째로 병체에 있는 거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딱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월화, 수, 목, 금만 하면 안 되고 딱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월화, 수, 목, 금, 토일, 월화, 수, 목, 금, 토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은 그 두 개를 먹어가지고 아침에 먹는 통, 저녁에 먹는 통.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아침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 먹는 거를 2주치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딱 어디 비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하면 안 돼요. 헷갈려. 그러니까 딱 이번 주 거 딱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 놓은 거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딱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안 잊어보면 좋지만 헷갈리잖아요. 혼동스럽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자신의 그 삶을 딱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양로원을 가라고 그래요. 왜요? 약을 안 먹으면 심장약 같은 거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뭐 양로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파이어 알람 울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니까 그것은 아주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속죄,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 속죄를 바로 이 속죄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랑은 그 예배 시간에 그 참회의 기도라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의 기도가 끝나면은 그 용서를 구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그 사제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좀 우리도 일부 예배 때는 좀 다시 한번 제가 또 고민해 봐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간 이러한 그 참회의 기도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구약의 이 속죄제가 어떻게 녹아있냐 이 참회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참회의 기도가 들어있는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회 선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물한테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죄가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그 희생 재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의 제사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이 말씀을 통한 사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막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는 하지만 내 안에서 정말 뭐 남편이랑 아내랑 또 자녀랑 또 부모랑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대화하려고 하지만 부지불식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상황적으로 해가지고 내 안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뭐 여러분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막 뭐 좀 언쟁을 하게 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죄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더 뭐라 그럴까 낙심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염되는 거 한마디로. 이 죄가 우리의 가정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지나면은 점점 죄를 짓는 것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점점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는데 어느 순간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옷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을 하얀 옷 잘 입으세요? 안 입으세요? 저는 하얀 옷 잘 안 입습니다. 와이셔츠를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 와이셔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한번 딱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하얀 거니까. 이게 못 같은데 그냥 탁 흔적이 남아요. 그 다음에 뭐 중식점 가가지고 짬뽕이나 짜장을 먹으면은 나는 정말 안 튀기게 먹으려고 조심했는데 나중에 딱 먹고 와서 보면은 딱 여기에 빨간 게 하나 다 붙어있고 짬뽕 딱이잖아요. 어휴, 근데 검은 옷을 입고 간다든지 좀 짙은 색을 가면은 그거 보여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너.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안 됐는데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니까 이게 참 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것 됐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선포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질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 그걸 항상 기억하고 내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안 돼 하면 자꾸 너무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뻔뻔하라는 건 아니에요. 뻔뻔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단순히 그냥 재물을 태우는 뭐 하나님의 물질을 좋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모습, 주변과의 관계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속죄제를 묵상하면서 속죄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먼저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죄를 짓고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구분하고 떼어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